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 지혜는 다윗이 애초에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 그런데 가서 목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애초에 뭔가를 위해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 목표가 바뀌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12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몇 명이 있다고요? 여덟 명 아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덟 명 아들이 있어요. 자, 좀 글씨를 좀 줄여보고 색깔도 좀 바꾸고 다시 한번 해보죠. 여덟 아들. 여덟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덟 아들이기도 하고 일곱 아들이기도 한 것은 한 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여덟인데 또 어디서는 일곱이다. 그러면 중간에 하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덟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 이름이 나오죠. 세 아들 엘리압, 그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군대에 나갈 만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군대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항상 군대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이제 부르면 가는 거예요. 소집이 돼서 블레스 쳐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군대 간 형들에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가 어떻게 해줬냐 하면은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있는데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래서 여기 다윗은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열 덩이를 주기 위해서 전쟁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보내준다라고 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보낼 거 아닙니까? 다 이 면회가 되고 이게 분위기가 되게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다들 하나씩 우리 아들 보내고 우리 남편 보내고 또 그럴 때 또 가서 이렇게 이거 좀 가져가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먹고 또 싸워야 되니까 전쟁이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전쟁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오래됐어요.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을 줘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왜 갔습니까?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간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 애초에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해야지. 아버지가 가서 한 에바와 열 덩이를 가지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그의 일생이 시작되었습니까? 요셉도 심부름 갔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또 형들이 이렇게 그 아이 그 동생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심부름 해주는 형들에게 가서 요셉한테도 형들에게 가서 아무도 좀 물어오너라 했는데 이제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이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서 애굽에 팔리게 됐다. 근데 지금 다윗은 형들에게 이걸 전해주고 안부를 좀 물어봐라. 특별히 치즈 열덩이는 천부장에게 줘라. 그래서 천부장을 위한 목까지 잘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증표를 가져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면 그의 목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 내 목표는 뭐 결혼하는 거. 내 목표는 집장만 하는 것. 내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자녀 낳는 것. 각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서울 하늘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좀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서울 한복판을 이렇게 원으로 해서 그래서 국방부 연합사 있는 미군이 있는 용산 기지에 핵폭탄이 떨어진다 하면 반경으로 이 동서남북 해가지고 2, 3km, 10km, 20k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돼. 아무것도 안 남아. 건물이고 사람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깨끗하게 꽝 하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시무시해. 주변이 다 시커매져요. 그리고 주변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어디까지 분당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빙 돌려서 50년 동안 사람이 방산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끝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 사람들 다 사라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 인생이 오래 남고 또 물려주고 또 남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회 늙어서 끝났다. 얼마나 허무해.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남는 거 보면 허무해. 왜냐하면 깨끗해지니까. 그냥 평지만 남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그런데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살았을 때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뭘 했느냐. 그 전에 뭘 했느냐.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가 있을 때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심부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윗도 처음에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 지금 이 여행의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23절 처음에는 그 일들을 잘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짐짓기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여기 이제 문안했죠. 형들도 잘 만났습니다. 아이고 잘 지냈는지. 그래서 잘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뭘 봤습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골리앗. 자, 골리앗.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뭐하냐면은 싸움 도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치 상황에서 비슷하니까 대치 중이에요. 누가 먼저 공격할까 지금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을 능욕하고 능멸하고 그리고 또 예, 이 전세를 잡기 위해서 한 명씩 나오는 대개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었고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이 나옵니다. 덩치가 크니까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몰려서 싸우면 어떨까? 근데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싸움 도도는 이 골리앗이 나왔어. 그래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보십시오. 자. 진열을 벌이고 있는데 그는 더 앞서 있는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저 아주 작은 존재다. 그리고 한번 찾아볼까요?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보도고 있었습니다. 싸움. 8절 좀 더 앞에 가면 8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주 그냥 배틀체 같은 창자루 그리고 600세겔 되는 창날 그래서 그런 걸 들고 있는 사람 덩치 큰 그래서 이 모욕하며 그리고 또 시비를 걸며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다윗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서 도망하며 도망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은 압도적인 그런 어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도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누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는 것만이 목적이었고 그것만 해도 됐지만 그러나 이 골리앗의 이런 어떤 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이며 그리고 이러한 강팍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도 도망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까지 골리앗을 대항하기까지 그가 했던 것은 처음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가 서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 그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대놓고 먼저 골리앗에게 나간 게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에요. 뒷사람에게, 앞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저를 죽이는 자는. 그 다음에 저가 위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그를 죽이는 사람은 앞서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라. 또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한다. 딸을 준다. 세금을 면하게 한다. 이런 일들을 대답해주고, 그러냐?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그걸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그렇다면 재물로 부하게 하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하게 한다. 계속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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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윤봉길 의사 기념관 가서 윤봉길 의사가 한 일을 봤는데, 윤봉길 의사가 갑자기 의거를 행한 게 아니에요. 그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 전까지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해서 야학을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어요. 글이라는 게 이제 한자, 한자를 가르쳤어요. 서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자족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일본이 너무 압박이 크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에 힘드니까 결국에는 그럼 내가 김구 선생을 따라서 거기서 내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한 초계와 같이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거 하나로 그의 인생이 끝난, 이제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골리앗의 존재와 그리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달랐어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가 전체적으로 스스로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걸 하려면 작은 것도 해야 돼요. 작은 걸 잘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하겠습니까? 작은 걸 잘해야 돼요. 작은 게 뭐냐?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내가 또 큰 걸 하려는 것에 작은 수준부터 차곡차곡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큰 거를 맞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할 때 큰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나갈 때 다윗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큰형 엘리압이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큰형이 뭐라고 하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난데없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양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옛날에 코미디에 소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코미디가 아니야. 양들은 어떻게 했느냐? 네가 지금 뭐 하느냐? 아, 엘리압이 다윗을 부끄럽게 하는, 면박을 주고 있는 거야. 너 양 지켜야지 네가 와서 어디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압이 다윗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며 그리고 멸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위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래서 골리앗을 내가 무찌를 수 있는 마음을 주변 사람한테 알리려고 할 때 다름 아닌 큰형 엘리압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다윗도 큰형 엘리압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리고 지금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건 네가 교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마음이 완악한 거야. 붙일 수 있는 거 다 갖다 붙여보죠. 교만해, 완악해, 강팍해, 주제 파악을 못해, 오만방자해. 그래서 감히 골리앗을 이긴다고 허풍을 떨어. 야,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움찔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 아유 내 주제가 뭐라고,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유 안 돼.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보라고 해요. 사람의 니즈를 찾아야 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고. 그러나 성경에 사람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니즈를 찾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형편과 처지의 분수를 알면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선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에게 분명한 목적이 생겼어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안부만 묻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떡만 갖다 주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 이 목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돈 버는 것 같아도 똑같이 밥 먹고 삼시세끼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같아도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도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 달라요. 오늘 우리 이 예배도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고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아이고 오늘도 상 받는 날이네. 어떤 사람 아이고 오늘도 예배가 있는 날이네. 아니요. 아이고 오늘도 상 받는 날이네. 오늘도 상 받는 날에 사람이 오늘 올까 안 올까, 사람이 올까 안 올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만인이 있다고 해도 내가 상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상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상받고 사람이 적어서 상받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어느 교회가 그렇지, 아주 큰 교회인데 수요예배 갔더니 몇십 명 와있더래. 주일에는 그렇게 큰 교회인데 수요예배를 갔더니 깜짝 놀랐대. 야, 큰 교회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많아도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야.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고 그리고 그저 사니까 사는 목표로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요즘 또 수소폭탄이 이런 생겼어요. 그래서 핵폭탄에 한 몇십 배 능가하는 수소폭탄 그런 시대입니다.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쌓아 올린 건 수천 년 돼도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그걸 보니까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뭐 전쟁의 피해 뭐 이런 게 이게 너무 그게 너무 깨끗해. 그냥 깨끗해. 그냥 사망이 되는 거야. 하나도 이 부스러기가 없이 깨끗해. 깨끗하게. 거기에 왜 모래성을 쌓고 살아가겠습니까? 있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골리앗 향해 나가요. 우리가 그냥 괜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분명해졌으니 내가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할 때 이제 골리앗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상시에 아주 그냥 보통의 무의미한 삶이었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발전되어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저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특별한 삶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고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잡을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그저 너무나 평범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너무나 특별하게 보낼 수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주님이 받으시사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잘 예비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지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7장.